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복된 시간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생명의 날에 구별된 삶으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 걸어왔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벌써 12월을 지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중에도 안전하게 여기까지 이르게 하시고 각박해진 사회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 가운데 몇 번의 대강절을 맞았지만 여전히 오실 주님을 위해서 그 앞에 설 때에 부족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의 준비됨과 상관없이 이전보다 차갑고 거칠어진 세상을 바라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짐을 느낍니다. 말씀 안에서 바른 기준과 지식을 얻게 하셔서 지금도 나중도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하고 영접하며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헌신되고 충성된 자들에게는 특별히 갑절되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계절에 기쁨과 위로를 넉넉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뱅퀴세 자리에 주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주인 되시어서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주께 드림이 된 것을 서로 알게 하시며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의 바쁜 사역 중에서도 내일 참된 신앙으로 영고로 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기를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2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들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은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존 밀턴이 쓴 신라곤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지요. 이 책에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가 낙원에서 추방되는 비극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책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담이 크게 좌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그분 앞에 섰을 때 그 둘은 서로를 핑계대고 책임을 전가하느라고 바빴습니다. 마지막까지 실망을 안겨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모든 것이 드러나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게 됩니다. 이제 에덴 밖으로 쫓겨나가는데 아담은 너무나 낙심이 되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게 된 자신의 처지가 너무 끔찍합니다.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을 벗어나서 이제 살아가려니 그 다가올 현실이 너무나 공포스럽습니다. 겨우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만 그는 지금이라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지금은 비록 이 에덴에서 쫓겨나지만 그가 회복될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게 하시며 역사의 마지막에는 최종적인 승리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희 속에서 자신이 거하게 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은 그 환상을 보았을 때, 특별히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영원한 실패로 두지 않으시고 더큰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 속에 있는 자신을 보고 나니 그것이 너무나 사무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고마웠고 또그 끝에 영광에 감격합니다. 그는 그 이루어질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아내인 이브와 함께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것을 다시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굳게 손을 잡고 낙원을 떠나가는 것이 그 책의 마지막 장면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백성은 이처럼 내일을 직면할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을 아는 사람은 그 길에 동참하길 원하게 됩니다. 오늘의 현실을 넘어설 단단한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도 참 대단한 희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원대한 계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처절한 실패와 그에 따른 재난의 연속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끝은 주의 백성의 실패를 실패로만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성전, 새 도성, 그리고 또 새로운 시대가 감격스럽게 펼쳐져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의 방과 성전 사면을 둘러싼 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첫 번째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두 방이 소개됩니다. 제사장의 방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모든 소재물들도 그곳에서 먹는 그런 장소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외출할 때에는 그가 지성소에서 사역을 위해서 입었던 옷을 바꾸어서 그 자리에 두고 그리고 밖에서만 입는 외출복을 입고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과 속을 같이 두지 않고 철저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에서 강조되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닦고 외출복은 정한 장소에 둡니다. 그리고 실내에서는 더 위생적인 옷으로 갈아입게 되죠. 침실에 들어가면서 밖에서 입었던 옷을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깨끗해야 될 침실이 더러워지고 나 자신이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외출복과 실내복을 구별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보호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거룩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말과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사역의 방법이 세상에서와는 달라야 됩니다. 욕을 하거나 뒤에서 수근수근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이기기 위한 말들은 밖에 두고 와야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가려서 사귀고 내 사업에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을 찾아다니 그런 사귐을 밖에 두고 와야 됩니다. 직분을 따라서 대접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밖에다 두고 와야 됩니다. 진실한 언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맡은 바 일을 감당할 때는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일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은 이중적인 것이 아닙니까? 네, 이중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생각해 보면 집 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를 대하는 방식과 밖에서 사업을 하며 만난 사람을 다르게 대하는 것은 그것을 이중적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내가 밖에서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자식한테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내가 밖에서 이기적으로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이라고 배우자에게도 그렇게 대할 것입니까? 집안은 집안대로 지켜져야 될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신뢰로 연결되어서 내가 깃들어 살아가는 곳이기에 다른 언어와 태도로 집안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집안을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우리 육체적으로도 더 위생적이고 깨끗하게 관리해 가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입니다.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국은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적이어서가 아니라 다른 곳이기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모든 방식을 내려놓고 가장 좋은 말과 방식으로 서로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자기 유익과 높아지려는 동기를 버리고 보다 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보호받고 공급받을 곳을 만드는 높은 지혜인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여기고 구별하여 섬겨낼 때에 그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나 또한 안전하게 거할 그런 장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전의 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동서남북을 측량해 보면 그 길이가 500척으로 동일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대칭을 이룬 모양으로 이 성전이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그 건축의 목적도 정확하게 밝혀 주십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그 거룩함의 기준이 훨씬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다르게 짓는 것보다 똑같은 길이로 맞추어 짓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완전한 대칭을 이루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완전한 기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이렇게 동일한 모양으로, 동일한 길이로 건축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점점 약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준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대하는 기준이, 헌신의 기준이, 예배의 기준이 이전 시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약해졌습니다. 대학교를 다닐 때 봉사하던 한 모임에서 그것을 이끌던 리더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하라고 하시는 말, 하라고 그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잠깐 숙였다가 드는 것도 기도이니 그렇게 꼭 하라는 겁니다. 대학생들이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은 너무 낮춘 것입니다. 그 기준을 너무 낮추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그런 것은 기도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 기도에는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과의 만남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 안에서 영적인 성장은 더더욱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전시대 때 사람들에게 부흥이 일어난 것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높은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였기에 하늘에 영광 돌리면서도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고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그 충성의 기준이 높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신앙의 생활들을 우리 기억해 보십시다. 그분들의 금요 철야는 정말 밤을 새는 것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사경에는 3일 4일 동안 성경을 일독해 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때 그런 어떤 양적인 것들을 절대적 비결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양에서부터 질적인 역사를 마주해 왔던 것입니다. 양으로부터 질이 도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지나치게 효율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효율적으로 대하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효율적으로 자신을 만나려는 사람을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복이 적어져도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도, 말씀을 읽는 일에서도, 기도에서도 지나치게 나 중심적이고 효율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을 얻으려고 하면 내 기준이 아니라 복 주시는 그분께 맞추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새롭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가부터 교회의 성도의 수가 부흥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면서, 그저 간단한 요식적 과정을 거치면 모두가 성도가 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있었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종교개혁 시대에서도 교회의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살생부에 자기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걸어야, 생명을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성도라는 타이틀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성전은 높은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 높은 기준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 우리가 사모해야 될 영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정한 곳에서 머무십니다. 그가 머문 곳이 생수가 흘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에 그분의 임재한 그곳이 곧 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제는 효율을 버려야 됩니다. 돈의 논리도 버려야 됩니다. 높은 기준의 헌신에 도전해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 놀라운 부흥, 놀라운 평안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길 기뻐하시는 그런 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가 되어서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타협해버린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저 효율을 추구하는 인생은 아닙니까? 내가 쾌락을 추구하는 시간과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시간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나의 기준이 높아지고 내가 바라는 바 복의 크기도 달라지는 인생 되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크나큰 은총을 바라면서도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일에는 지극히 효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는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중적이면서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받는 것은 온전히 완전한 것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적어도 주님 앞에서 앞과 뒤가 다르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과의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인생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모든 걸음에 지도자 되신 주께서 우리를 항상 이끄시기만을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